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명함을 주는 일입니다. 자신이 가진 명함을 다른 이에게 전달함으로써 자기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명함에는 자신의 이름,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의 연락처 등등 있습니다. 혹이나 그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학력이나 또한 그의 양력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명함입니다. 이 명함 한 장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강력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꺼내드는 것이 명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할 때 명함 있으시면 한장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요청을 만날 때마다 대략 난감입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명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더 생각해 봅니다. 주의 교회를 찾으면서 그 교회에 어떤 명함을 묻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주의 교회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교회들 가운데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예배자가 누구인지 누가는 주의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교육하였고 질적으로 이제 성숙하고 놀라운 성숙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즉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두 번, 베드로 전서에 한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단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별명은 안디옥 교회에 소속된 제자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 스스로가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비기독교인에 의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면에서 경멸한 의조로 사용되어졌든지 어떤 면에서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든지 간에 1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묻게 되어지면 비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다. 또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초의 추종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묻게 될때 어떻게 제자들은 대답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내가 누구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분명하게 속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이 모든 사람이 열두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 예수님은 영광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정체를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땅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 할 때도 너는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아직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았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단들도 교회이고 모든 교회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엄청난 교회들이 장로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장로의 교회들이 자기 교단마다의 어떤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를 바라보면 저기는 통합적이네. 저기는 합동이네, 저기는 고신이네, 저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장로회 교회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장로회단 이름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픈 현실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편으로,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의 새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새 시대를 가져오셨고 그 시대 가운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받은 주의 교회들은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 교회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기에 주님의 추종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들은 새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속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주께서 주신 새 계명. 둘째,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의 기초. 셋째,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의 내용.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주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어떤 소식을 말할 때 그 소식들은 어떤 언약에 연루되어 있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즉, 성경에서 어떤 기록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 기록들은 어떤 언약에 연루되어져 있고 어떤 언약의 시대에 연루되어져 있는지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바로 적용시키는 그러한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새 시대 가운데 새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시대가 과연 언약의 어떤 시대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예수님께 속하였는가 아닌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그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인성으로 하늘에 계시고 신성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뭘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더 언약의 진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은 다 순교하거나 죽었고 지금 우리는 주의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있고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교회라고 이름을 가진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소속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 드러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한번 임하면 다시 임하면 아, 그리스도의 추종자인 줄 알겠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다시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시기에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오시는 기간입니다. 그런 일은 그때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는 계명이 없었습니까? 도대체 계명이 없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계명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계명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계명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보여졌고 갱신을 통해 더 많은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 때가 있다고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계시는 점점 더 진전되어져 가고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가서 더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완전히 다른 계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은 계명도 아닙니다. 계명은 계속해서 갱신되고 더 보여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새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안 되었는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고별설교를 통하여 밝힙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별설교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고별설교를 17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 규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웃은 단순히 어떤 이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이웃은 널리 이방에도 소속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가까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웃을 더 많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규정을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말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룻기 시대를 바라보면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떠났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룻과 함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삭 죽기를 할 때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봅니다. 너희는 배다가 남은 것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이삭 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동포들을 위하여 가난한 동포들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땅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을 위하여 다 거두지 말고 배다가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베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 버려지면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보아스가 언약에 충실하였고 언약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업물을 모든 일들을 다 실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야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는 분명히 이웃 사랑의 규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시기에 제자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과 제자들끼리의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규정하시면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언약의 갱신이 있으며 새 시대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즉 이전 시대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낸 이방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 이루게 될 그 주님의 교회를 시대를 가져오고 있고 또한 구약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성전 중심한 제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참된 성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의 구조는 성전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내용이 성전 구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다시 한 번 더 협소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다시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성전 구조를 다시 가져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발 씻음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발 씻음 사건을 통해 제사장이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즉 물두멍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물두멍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떡상에 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등잔대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향단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또 속죄 제물로서의 번제물로서의 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 무덤의 모습은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모습이 성전구조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3장부터의 모습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진 성전구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전을 헐고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그럴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헐고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고 그 성전을 헐므로 말미암아 또 성전을 재건합니다. 더 나아가 옛 성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옛 성전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성전을 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참된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언약의 중첩기 가운데 그들이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야만 그것이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옛 성전에서 옛 하나님의 집에서 새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옛 교회에서 새 하나님의 교회로, 옛 법에서 새 하나님의 법으로 언약의 갱신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서의 영광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구름이 가득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전입니다. 신자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 가운데 성령이 가득해 오셨음을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가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끊임없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며 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말씀이란 도구로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때에 참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믿는 무리를 통하여 한 개인이 또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은 새 언약의 말씀인 새 계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계명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는 승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남아있어야 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남아있으면서 주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제가 정말로 주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말씀이 삶이 될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은 새 계명에 맞는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설교의 두 번째 대제를 생각합니다. 둘째,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어디에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사랑을 창조할 수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서로 사랑을 창조해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의 기초는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야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살도록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야훼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주신 것을 그가 수납자 되어져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더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이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편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이끌어간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마다 주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의 교회를 찾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께 예배하는 날을 지켜야 하는 그 일들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지켜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함을 두고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빼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조합적으로 잘 봐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은 야훼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이 또 이방의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는 결코 자극을 주지 않으면 날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새끼로 해서 언제든지 먹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부모된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먹이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 올리고 높은 창고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떨어지지 않게 날개를 퍼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잘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땅에 떨어질 쯤 되어서 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다시 업어올립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독수리가 날개짓하면서 정말로 그가 왕처럼 나름에서 모든 일을 하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 방편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이방의 나라들은 정말로 저가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 정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모여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야훼다라는 사실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도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배도 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신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군대로서의 어떤 모습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적들로부터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름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러 모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 이하에 말씀 보면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첫 순교자입니다. 그 순교자로부터 마지막 순교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순교자였던 사가랴까지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많은 피 흘림을 했던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포도원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보내었던 이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을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기로 주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옛 세상은 정말로 심판받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방 가운데 주께서 부르실 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된 자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교회의 회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야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옛 세상을 향한 마지막 복음의 선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아버지 품 안에 있듯이 지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이성적이고 완전한 교제의 모습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친구는 누구입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친구는 그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들을 두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두고 친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기 친구들을 부르십니다. 정말로 친구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정말로 우리 가까이 바라볼 수 없는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구 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친구로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14절 15절에 말합니다. 장자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부터 끌어내어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마귀의 세력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세상의 형상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제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야훼의 사랑에 기초해 있고 그 야훼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보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느껴보지 않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화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길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빵 하나 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두고 그를 돕는 사람은 주의 사랑을 보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모를 것입니다. 어제 제가 대구에 가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잡상인들이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정간을 지나갔습니다. 차가 설주음 되니까 한 분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막 설교하듯이 한 할머니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 말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 우리 가운데 어떤 요청을 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앉아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면 얼굴 찡그린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피곤한 욕심 좀 지하철에 쉬고 싶은데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이 사랑이 기초될 때만 가능합니다. 서로 사랑의 기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때만 그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정말로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소경이 소경을 사랑하는 경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앞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는지 압니다. 그런 말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오면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고 교회를 찾았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들을 막 찾아갑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격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형제 사랑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에 많은 교회들이 속임수로 넘어가고 그 속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실제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제자들 안에 사랑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랑의 기초가 무너져버리면 아무런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초가 없는 사랑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우쭐그름이나 아니면 자기 욕심이나 어떤 자기의 성취욕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랑의 기초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 기초 안에서 우리는 자기 사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고 도무지 하나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방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을 가져오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요한 서신들에서 요한 1서 14회, 요한 2서 4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마지막 강론들에 의해서 한 7회 정도, 그리고 요한복음 나머지 부분이 한 4회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표현들이 대부분 특징적으로 명령형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야, 얘들아 너 서로 사랑해야 돼? 야, 너 서로 사랑해 줄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그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에게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누구를 향해서 생명을 버리셨는가? 예수님은 곧 누구를 향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는가? 라고 말하게 될 때 나의 명하는 그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리고 나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아,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행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사랑을 받았고 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죽음이 누구에게 적용된지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획득과 구원의 적용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구원에 적용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적용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배반을 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택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무리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인 동계를 맺게 하는 이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에 더 셈에 뛰어난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를 안 시키고 유다를 시켰을까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향해서 주님은 몇 번 말씀해 끄덕끄덕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내가 이 잔에 찍어 빵을 주는 그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죠. 유다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거나 배반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왜 그 말씀 하셨겠습니까? 야, 너 빨리 배반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주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너 돌이키지 않을 것이야. 사실을 아시면서도 주께서는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서도 배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한몸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한몸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한몸입니다. 한몸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주의 만찬을 두고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가 나뉘어지게 되어졌고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돼지 우리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돼지 우리 보면 돼지 우리뿐만 아닙니다. 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보면 그 집을 넣어두면 집에 자기들이 똥을 쌉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그 집 위에 그냥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엉덩이에 이 변이 묻습니다. 똥이 묻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참 착하지요. 소들 키운다고 나중에 돈을 벌까 그거 다 긁어서 다 띠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웠다가 일어납니다. 소들이 서로를 봅니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비난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와서 이것을 끌어주면 시원할 건데 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비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처하겠죠. 그죠? 우리 안에 있으면서 피곤할 겁니다. 소들끼리. 신자들이 한 우리 안에 삽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되고 말하면서 살지만 또한 우리는 여전히 그 더러운 가운데 눕고 삽니다. 그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 지지부함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감추어주신 지지부함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 지지부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형제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서로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러니 결국 뭐가 나타납니까? 서로 비난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어떤 더 심각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저에게 더 심각한 죄가 생겼습니다. 주님 저 더러움을 가리울 수 있도록 주께서 덮어주십시오. 끌어주십시오. 떼어내주십시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 때문에 서로가 나누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분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채워가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적인 부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함께 채워가야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더 연약한 존재는 더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더 비난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을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새 계명을 쓰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새 계명을 쓰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하셨듯이 야훼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너희도 사랑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부에서 말합니다. 우리 구원을 행위로 인하며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신자는 행위를 통하여 자기 구원을 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새 창조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 안에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은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참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멘 있게 하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그 참 사랑의 공동체가 있게 하신 분은 누구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입을 열어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의 친숙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아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왕이 야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하의 하나님만은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며 기억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를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복음 안에 있는 교회, 말씀 안에 있는 교회, 말씀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교제 안에 있는 그 교회를 서로 사랑하며 이루어가게 될 때에 세상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수고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